시대 여러 신문사를 쥐고 흔들었던 찰스 포스터 케인. 그가 임종 때 남긴 말의 의미를 찾기 위해 기자 톰슨은 곳곳을 찾아다니다가 찰스 포스터의 유일한 친구 리랜드를 만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사랑이었소. 그게 찰스 포스터의 이야기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41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흑백 영화 올슨 웰스 감독의 시민 케인, 시리즌 케인입니다. 웰스 감독이 25살 때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에서 처음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시민 케인은 1962년부터 2002년까지 50년 동안 세계적인 영화 잡지 사이트 앤 사운드에서 10년마다 조사하는 역대 영화 베스트에서 1위를 지킨 명작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과 너무 큰 야망으로 파멸하게 되는 거물을 그리는 고전적인 비극 영화인데요. 시민 케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언론 재벌인 찰스 포스터 케인이 죽었다는 부고가 전해집니다.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70세였고 미국 플로리다 대저택 제너두에서 은둔 생활 중이었는데요. 그는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렸고 많은 정치인들과 친분을 맺으며 국가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죠. 그의 죽음이 이슈화되던 중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로즈버드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닌 단어인지, 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의문이 증폭되면서 기자 톰슨은 이를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케인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하나 취재해 나가는 과정에서 케인의 어두운 과거가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케인은 1860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연히 소유지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가난했던 그의 집은 벼락부자가 되는데요. 케인을 난폭한 아버지 밑에 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어머니는 어린 시절 케인을 부잣집의 양자로 보냅니다. 케인은 25살이 됐을 때 뉴욕 인콰이어러 신문사를 인수했고 각종 폭로 기사들을 쓰면서 발행 부수는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 그는 대통령 가문의 에밀리 노튼과 결혼 생활 중 미녀 가수 수잔 알렉산더와 바람을 피우게 되고 그런 그는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불륜이 발각돼 낙선하게 됩니다. 바람을 피웠던 수잔과 재혼을 했고 그녀의 오페라 활동을 지원했지만 그녀의 실적은 참담하기만 한데요. 또 그가 소유한 언론사 중 하나가 문을 닫는 일도 발생합니다. 수잔도 그를 떠나고 난 뒤 케인은 더욱 난폭해집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됐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시민 케인의 프렐루드 서곡이었습니다. 영화 시민 케인은 올슨 웰스 감독이 직접 각본, 제작, 주연까지 도맡아서 했는데요. 영화는 회상의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모든 인물이 각자 특정한 관점에서만 케인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차츰 드러내죠. 그 서사 구조가 갖는 복잡성은 전통적인 할리우드 서사의 연속성과 인과성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이 영화를 가장 뛰어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평론가 폴린 카일이 이 영화의 진정한 천재는 웰스가 아니라 함께 시나리오를 쓴 허먼 제이 맨케비츠라고 역설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영화의 진정한 힘은 촬영 감독에게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렉 톨런드는 전경과 중간과 배경이 동시에 초점에 들어오는 디포커스 촬영술을 고안해서 관객의 눈이 화면의 모든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술은 좋은 사진은 눈으로 식별할 수 없다고 믿고 있던 당시 할리우드의 전통적인 촬영 규칙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였는데요. 한편 기술 자체에만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민 케인의 촬영술은 그때와는 상당히 달라진 오늘날의 기준에서도 충격적이고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화가 개봉하자 시민 케인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는 자신의 신문에서 이 영화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Thatcher Library, 태처의 도서관 들려드립니다. 태처는 찰스 포스터의 양아버지나 다름없었죠. 시민 케인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시민 케인의 주연이자 감독 올슨 웰스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유산으로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이후 그는 저널리스트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웰스는 아일랜드 더블린의 게이트 극장에서 매니저인 힐튼 에드워즈에게 자신은 브로드웨이의 스타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 에드워즈는 웰스를 믿지는 못했지만 그에게서 강한 인상을 받게 돼 뽑았다고 합니다. 웰스는 1931년부터 극장에서 연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후 라디오에서 나오면서 경력을 쌓기 시작하다가 영화에도 진출합니다. 올슨 웰스의 데뷔 영화 시민 케인에서 수잔 알렉산더 케인 역을 맡으면서 유명해진 루이즈 코민고어는 미국의 영화 배우로 도로시 코민고어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했는데요. 공산주의 연루 혐의로 1952년 하원 비밀활동위원회에 출석해 증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배우로서의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케인의 엄마 역할을 맡은 애그니스 무어헤드는 20세기 라디오, 연극, 영화 다방면에서 활동한 미국 배우입니다. 시민 케인으로 데뷔해 웰스 감독의 눈에 들어서 공포 속의 여행, 제인에어 등에 이르기까지 탄탄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꾸준히 이름은 올렸지만 수상은 하지 못했고요. 늦지막이 영화가 아닌 TV 드라마에서 유명세를 얻었는데요. 60, 70년대 아내는 요술쟁이로 마녀 엔드라 역을 맡아서 유명해진 그녀는 1974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케인의 첫 번째 아내 역할을 맡은 루스 워릭은 미국의 TV 드라마 All My Children으로 인기를 끈 여배우입니다. 시민 케인에서 케인의 부인 역으로 데뷔했지만 영화보다는 TV 탤런트로 더 인기를 끌었죠. 1970년대 시작된 TV 시리즈 All My Children에서 피비 타일러 윌링포드라는 명망 있는 여성 역을 맡아서 시청자들이 드라마 속의 주인공과 실제 배우를 혼동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역할로 그녀는 에미상 수상 후보로 두 번이나 지명됐다고 하네요. 올슨 웰즈가 이끄는 머큐리 극장 단원으로 연기에 입문했고요. 영화 코르시칸 브러더스, TV 드라마 페이튼 플레이스와 가이딩 라이트 등에 출연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토니 브렘너와 오스트레일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Kane's New Office, Carter's Exit, Chronicles Scarecrow, Kane의 뉴스 사무실, 그리고 뉴욕 인콰이어러의 편집장이죠. 카터의 퇴장, 연대순으로 기록한 짧은 기악곡, 영화 시민 케인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시민 케인은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허스트가 일으킨 기업 허스트 커뮤니케이션은 뉴욕에 본부를 두고 산하에 360여 개 사업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명 일간신문 17개와 주간지 57개, 방송 7개, 통신사, 영화사 등 다양한 업체의 단독 혹은 공동 소유주였는데요. 2016년 허스트사 수입은 108억 달러 규모였다고 합니다. 윌리엄 허스트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신문을 만들고 싶다는 의욕을 갖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 신문을 운영하던 그의 아버지 조지 허스트는 윌리엄 허스트에게 신문사 경영을 맡겼고요. 허스트는 어머니에게 500만 달러를 빌려 뉴욕 저널이라는 신문을 사들였습니다. 매입한 지 세 달 만에 판매 부수를 3만 부에서 13만 부로 올려놨고요. 대기업이나 부패한 정치인을 신문을 통해 공격하면서 신문 재벌로 부상했습니다.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치에도 뛰어들었고요. 뉴욕 출신 연방 하원으로 1903년부터 1907년까지 연임했습니다. 허스트는 허스트 캐슬 등 지나친 소비로 1930년대 출판업이 위기에 빠졌고요. 1951년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스트 커뮤니케이션은 지금도 후손들이 이어받아 경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Theme and Variations, Breakfast Montage. 영화 시민 케인 중에서 첫 번째 부인인 에밀리 몬로 로튼 케인과 찰스 포스터 케인이 아침 식사하는 장면에서 흐르는 음악이죠. 테마곡과 변주곡. 지금까지 둘의 아침 식사 장면을 짜깁기 한 음악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시민 케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뉴욕 영화 평론가 협회와 전국 평론가 위원회 최우수 작품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각본상도 수상했죠. 또 미국 영화 연구소가 선정한 위대한 미국 영화 목록에서 1위를 할 정도로 평단 학계로부터 역사상 최고의 영화로 항상 손꼽히는 작품이죠. 음악은 히치콕의 작품을 여러 편 작곡한 버나드 허만이 지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케인 및 수잔, 수잔's Room, Mother Memory. 수잔을 만나는 케인, 수잔의 방, 엄마에 대한 기억, 영화 시민 케인 중에서 듣고 옵니다. 영화 시민 케인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세월을 너무나도 앞서간 연출이다. 열정이 광기로 변하면서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삶은 아마도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과도 같다. 한 인물의 흥망을 이렇게 잘 표현한 영화가 있을지 의문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묵직한 감동이 몰려왔다. 그 누구도 한 사람의 인생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이란 누구나 다 똑같은 법이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시민 케인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영국의 영화 잡지 엠파이어 평론가는 시민 케인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오래된 강력한 고전 영화다라고 호평했고요. 미국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 리포터는 찰스 포스터 케인을 연기한 올슨 웰스의 연기는 놀라움 그 자체다. 21세 청년으로 시작해 중년을 거쳐 죽음에 이르기까지 목소리, 걸음걸이, 몸짓 하나하나 이 영화를 믿을 수 있게 만들었다. 심지어 사랑에 빠지는 장면에서도 올슨 웰스는 훌륭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어프레 몬타지. 찰스 포스터 케인의 두 번째 아내 수잔의 오페라 무대를 짜깁기 한 음악 들으시고요. 케인스 피크닉, 수잔 리브스, 케인의 소풍, 수잔이 떠나다 영화 시민 케인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시민 케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시민 케인은 로즈버드라는 단어를 찾아서 시작해 이 단어로 끝나는데요. 영화가 끝날 무렵에 찰스 포스터 케인과 수잔이 함께 살던 궁궐, 제나두의 벽난로에서 로즈버드라고 적힌 나무가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글씨는 다름 아닌 어릴 적 타고 놀던 썰매에 적혀있던 단어였습니다. 장미꽃 봉오리라는 뜻의 로즈버드는 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았지만 자신의 일생 중 가장 소중했던 때는 눈썰매를 타고 즐겁게 놀았던 8살 어린 시절뿐이었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데요.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안타까움인지도 모르죠.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잔이 찰스의 시나리오에 갇혀 수잔은 노래할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오페라 스승들의 말을 무시하고 강행군으로 오페라 주인공을 시키죠. 결국 수잔은 알아눕고 마는데요. 그러다가 더 이상 노래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수잔을 외딴 성에 가둬둡니다. 혼자 외롭게 직소 퍼즐을 하는 수잔의 모습, 명장면으로 뽑을 수 있겠죠. 시민 케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톰슨이 로즈버드에 대해 알기 위해 수잔을 찾아오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그 남자의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그 사람을 떠난 것만 빼고요. 영화 속에서 케인이 뭔가 먹고 있는 모습에서 이렇게 말하죠. I'm still hungry. 난 여전히 배가 고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승리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시민 케인 중에서 소프라노 로자몬드 일링의 살롱보스 아리아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언론사를 여럿 운영했지만 사랑도 가족도 모두 잃은 어쩌면 그도 그냥 평범한 시민이고 싶었을지 모르는 또 시민이었던 시민 케인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시민 케인의 피날리 마지막 부분 음악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오늘 여행시 시간에는요. 미국 역사 속에 최초라는 기록을 남긴 미국인 여성을 소개하는 최초의 여성으로 꾸며드리는데요. 미국이 탄생한 후 지금까지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미국 역사에서 첫 번째 여성이 된 여성 선구자들을 알아본 시간입니다. 자, 어떤 여성들이 또 최초라는 기록을 세웠을까요? 도성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도성민 기자가 가끔 저한테 질문을 먼저 던지잖아요.
이번에 연출할 새로운 스타워즈 영화는 제다이의 새벽을 배경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스타워즈의 최신작 만달로니아를 감독한 데이브 필로니 씨가 있는데요.
네.
이 오늘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샤민 오바이드 치노이 감독이 이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이후 시기를 다루는 그런 신작을 맡았습니다.
네.
이 오바이드 치노이 감독 스타워즈 영화 제작 역사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네.
첫 여성 감독이자 첫 유색인종 감독입니다.
자,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1977년부터 개봉한 영화와 꾸준히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영화의 연출을 여성 감독이 맡았다는 것, 여성 감독이 처음 맡았다는 것, 미국 영화사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인물을 알아보기 전에 영화부터 잠깐 소개해 주시죠.
지금 영화의 그 예고편 잠시 들으셨습니다.
아,
이
네.
별들의 전쟁이라는 의미의 스타워즈, 이 먼 은하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공상과학 영화인데요.
네.
이 전사 제다이 그리고 시스 사이의 그 영원한 싸움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뭐 선과 악이 싸우고요. 우정과 사랑, 또 충성과 배신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극장에서 개봉한 스타워즈 영화, 뭐 애니메이션을 포함해서 모두 12편이나 되고요. 텔레비전 연속극으로도 제작돼서 또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고요. 뭐 스타워즈는 하나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각 회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화마다 신인 배우들 등장하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도 세대 교체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뭐 옛날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렇죠.
뭐 자식과 앞으로 아마 손자들도 보겠죠.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샤민 오바이드 치노이 감독 알아보죠. 어떤 사람인가?
네. 사실 이 감독은 미국 사람은 아닙니다. 파키스탄계 캐나다인이고요. 올해 44살입니다.
네.
영화 제작자이고요. 언론인이고 또 사회운동가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샤민 오바이드 치노이 감독,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화 감독인데요. 파키스탄과 남아시아 지역의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세계적으로 인식되지 않은 문제들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네, 파키스탄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네.
파키스탄이란 나라가 여성학대, 명예살인 같은 여성 인권 문제가 심각한 나라 중 한 곳인데요.
네네.
어떤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대표적인 두 개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Saving Face라는 작품이 있고요. A Girl in the River, The Price of Forgiveness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먼저 Saving Face는 이 염산 테러로 얼굴이 심하게 손상된 여성들에게 성형 수술을 제공하는 이 파키스탄 의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2012년에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 영화인 A Girl in the River, The Price of Forgiveness는 명예살인에 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가부장적 문화에 노출된 여성들의 그 가정 내 폭력과 살인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역시 2016년에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네,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를 다룬 것 같은데
네네.
이 오바이드 치노이 감독이 또 영화 제작사까지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예, 자기의 그 영문 이름 첫 글자를 따서 SOC 필름이라는 프로덕션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성과 아동 인권 보호, 사회 문제 인식과 개선, 또 대책 등을 제시하는 업적으로 상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런 활동이 파키스탄과 남아시아 지역의 그 영화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된 그 2022년의 슈퍼히어로 영화죠. 미즈 마블의 두 에피소드를 연출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오바이드 치노의 감독에 맡게 될 그 새로운 스타워즈 영화는 좀 알려졌나요?
네. 자, 루카스 필름이 2019년에 개봉한 스카이워커의 상승 그 이후 이야기를 연출하는 겁니다. 영화 속 주인공인 제다이 마커스 레이가 새로운 이 제다이 질서를 구축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게 됩니다.
네. 자,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된 오바이드 치노이 감독. 이번 영화에 참여하는 소감 한번 들어보죠.
네네.
뭐, 마블 영화를 만들긴 했지만 다큐멘터리 감독 경력이 좀 두드러지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다큐멘터리하고 이 스타워즈 영화를 영웅이라는 화두로 적절하게 연결하는 그런 소감을 냈습니다.
네.
나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억압과 불가능한 확률과 싸우는 그 실존 영웅을 만나는 데 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
그런 자신의 경험이 스타워즈의 핵심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새로운 제다이 질서의 약속이라는 것에 끌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대감도 나타냈는데요. 새로운 스타워즈 이야기에서 자신이 만난 영웅에서 받은 그런 영감 등 그간의 경험을 녹일 거라는 그런 의미로 풀이되는 부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인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최초의 기록을 세운 여성은 영화 스크린이 아닌 실제 우주로 날아가서 별도 보고 달도 보게 될 인물이네요. 자,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50년 만에 인류를 다시 달로 보낼 우주비행사를 발표했죠.
네. 자, 나사에 따르면요. 4명의 우주비행사가 이번 임무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이들은 달에 착륙하지는 않겠지만 달 주변을 비행할 캡슐을 타고 달 탐사를 위한 길을 닦는 임무인 아르테미스 2단계 임무를 수행합니다.
네.
이 임무는 내년 말이나 2025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임무에 참여하는 그 네 명의 우주 비행사 누군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달 초에 나사가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존슨 스페이스 센터에서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국인 세 명 그리고 캐나다인 한 명으로 구성된 팀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자 우주 비행사들, 자 이들은 준비가 되는 대로 집중 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한 명씩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먼저 리드 와이즈먼 씨. 이미 국제우주정거장 체류 경험이 있는 베테랑입니다. 이번 탐사팀을 이끌게 되고요.
네.
빅터 글로버 씨.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우주정거장에서 생활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티나 코크 씨. 우주에서 가장 오래 체류한 여성 우주 비행사 기록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러미 한센 씨, 캐나다 공군 출신이고요. 아직 우주 비행의 경험은 없습니다.
네. 자,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이번 달 탐사 임무를 맡게 된 우주 비행사 좀 다양성의 화두가 되고 있죠.
네. 자, 영국 BBC 방송이 이번에 나사가 선발한 우주 비행사들은 여성과 유색인종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사가 이를 통해서 탐사 노력의 다양성을 더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그 이전에 달 탐사 유인 임무 백인 남성들에 의해서 수행됐기 때문에 이번 달 탐사 임무는 더욱 다양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시 여행시에서 주목할 인물 크리스티나 코크 씨. 콕 집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자, 크리스티나 코크 씨입니다.
네.
자, 앞서 최장기 체류 여성 우주 비행사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 언론에서는 코크 씨가 미국의 달 탐사 계획에 참여하는 최초의 여성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올해 나이가 44살입니다. 미시간 그랜드 래피지 출신인데요. 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전기공학, 물리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요. 전기공학 석사 학위도 있습니다.
네.
자, 2001년에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 나사 아카데미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전기 엔지니어로 일을 시작한 것이 그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3년 나사의 21기 우주비행사 클래스의 8명 중에 한 명으로 선발이 됐고요.
네.
2015년에 이미 우주비행사 후보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 비행에 배정이 됐습니다.
네. 자, 미국의 달 탐사 계획에 참여하는 최초의 여성, 최장기 여성 우주 체류 기록 보유자라고 하셨는데 네네. 얼마나 머물렀나요?
예. 2019년 3월 14일에 우주로 올라가서요. 2020년 2월 6일까지 있었습니다. 328일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 연속적으로 체류를 하면서 여성 우주 비행사 중에서 가장 오래 우주에 머무르는 기록을 세운 겁니다.
네.
그리고 또 6번의 우주 유영 기록도 있는데요. 크리스티나 코크 씨, 그동안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을 수행하고 국제 우주장의 유지 또 보수 작업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우주 비행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STEM 분야, 그러니까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여성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명의 달 탐사 우주인이 참여하는 이 나사의 프로젝트. 이 팀은 아르테미스 2단계인데 이 네네. 아르테미스 계획 간단하게 좀 설계를 해 주시죠.
예. 자, 고대 그리스 신화가 좀 익숙하신 분 들은 아, 이 사람 이름이구나. 이 신의 이름이구나 아실 겁니다.
네.
달의 여신의 이름이 바로 아르테미스죠.
네.
이 이름을 딴 겁니다.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이었던 아폴로 프로젝트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인류 최초의 달 궤도 비행은 1968년 아폴로 8호에 의해서였습니다. 아르테미스 2단계는요. 당시 임무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의 아폴론과 그 쌍둥이 여동생 아르테미스 이름을 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매네요.
네, 네.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21세기에 인류를 다시 달에 착륙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아폴로 계획은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진행된 유인 우주 비행 탐사 계획이고요.
네.
1968년에 아폴로 8호가 인류 최초로 달의 궤도를 성공적으로 돌았고 이듬해인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닐 암스트롱 중위가 달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게 바로 1969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972년 12월에 아폴로 17호의 달 착륙이 마지막이었고요. 이때까지 12명의 미국 우주 비행사가 달 위를 걸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를 지금까지는 인류의 달 재착륙은 없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 소개해드려야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히 살펴보죠.
네, 자, 패티 머레이 상원 의원이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네.
최근 미 연방의회에서 최초의 기록을 세운 또 하나의 인물이 됐습니다.
어떤 기록을 세웠습니까?
네. 자, CNN 방송에 따르면 지금 72살인 패티 머레이 상원 의원은 지난달 4월 21일에 여성 상원으로서 최다 표를 행사한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그의 의정활동 중에 만 표를 행사한 겁니다.
네.
패티 머레이 의원은 미 북서부 워싱턴주를 대표하는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인데요.
네.
이미 워싱턴주 최초의 여성 상원의원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교사 출신이고요. 1988년 주 상원의원으로 선출을 됐고 상원 전체 여성이 두 명만 있었던 시절에 1992년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해서 선출됐습니다.
네. 자, 오랜 의정 활동 동안에 대표적인 게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네. 패티 머레이 의원이 1만 표 행사 기록을 세우던 순간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바로 머레이 의원의 공적을 알렸습니다. 슈머 대표에 따르면 패티 머레이 의원은 임시 상원의장을 역임한 최초의 여성이었고 재향군인위원회 예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최초의 여성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에서 최초의 기록을 갖게 된 여성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조성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을 위해서 또 행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한 교육원이 있습니다. 이 탈북민이 직접 운영하고 탈북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희망 누리 평생 교육원인데요. 탈북민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미래 한반도 여성협회 희망 누리 평생 교육원을 운영하는 탈북민 김지혜 부원장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보다 더 큰 꿈은 별로 제가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소박하게 그냥 이 북한 이탈 시민 후배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 왜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 양천구에 있는 희망누리 평생교육원. 이곳 사무실에서 탈북민 김지혜 부원장을 만났습니다. 희망누리 평생교육원은 미래 한반도 여성협회의 부설기관인데요. 미래 한반도 여성협회는 2013년 11월에 설립됐고요. 협회 설립을 한 뒤 바로 3개월 뒤인 2014년 2월에 희망누리 평생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지혜 부원장은 2000년도 초 한국에 정착해 협회 설립부터 단체 활동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데요. 김 부원장의 얘기 들어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만 9년 동안을 저희가 운영해오고 있는데 북한에서 오신 북한 이탈주민들의 직업 안정을 위해서 정착을 위해서 직업훈련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취업과 연결시켜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북한 이탈 시민들의 그 어려운 점이 사회 정착이잖아요. 근데 그 사회 정착이라는 것이 경제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으면 사회 정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처음에는 봉사활동으로 교육을 하나하나 시켜드리면서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고 소문이 나고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9년 동안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희망누리 평생교육원은 탈북민을 대상으로 교육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 또한 모두 탈북민인데요. 김지혜 부원장은 이 점이 이 기관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교육원 선생님들이 원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선생님들이 다 북한 이탈주민들이고요. 일반인 직업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 북한 이탈주민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알아듣기가 쉽고 자격증 취득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점수를 보면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 뭐 ITQ 과정 같은 경우에는 500점 만점이 한 기수마다 매번 500점짜리가 계속 나오게 되는 그런 우수한 성적을 취득하게 되고 조선 회계 같은 경우에도 100점 만점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00점짜리 점수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번에도 저번 달에 시험을 봐서 합격률을 지금 저희가 봤더니 전국에 100점 만점이 9명이에요. 전국에 몇 수천 명이 시험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3명이 저희 희망누리 평생교육원에서 배출이 됐다라는 것, 그거는 굉장히 큰 성과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누리 평생교육원에서는 전산 세무회계 실무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탈북민 19세에서 50세 미만의 수강생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다양해요. 대학을 졸업하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하나원에서 금방 나와서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려고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대학을 졸업한 분들도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잖아요. 대학을 졸업했다 해서 무조건 다 취업이 잘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실무에 들어가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자격증 과정을 공부를 해야 취업이 쉬워요. 예, 그래서 그런 취업을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분들은 취업을 했다가 아, 이게 꼭 필요하구나. 이걸 모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바로 또 다시 재취업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또 취업을 위해 찾아온 분들인 만큼 김지혜 부원장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이 교육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자격증 취득하는 데 올인을 하죠. 왜냐하면 취업을 할 때 자격증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거든요. 저희가 잘한다라는 것과 할 줄 압니다라는 것과 다른 것이 여기 일반인 분들은 아 내가 다룰 줄 압니다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다뤘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해요. 그런데 북한 이탈주민들이 내가 할 줄 압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과목이고 여기에 와서 배웠다면 어느 정도 배워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이 내가 이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점을 두는 것은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희망누리 평생교육원을 거쳐간 탈북민은 몇 명이나 될까요?
9년이 됐으니까 한 1,000명은 넘었죠. 1,000명이 넘었고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17년을 강의를 하셨거든요. 직업훈련교육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 여기서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한 17년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6천 명 정도 배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률을 본다면 만 개는 훨씬 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보통 자격증을 5개까지 취득하거든요. 그래야 사회 나가서 원활하게 컴퓨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뭐 그래픽 다 합쳐가지고 저희가 이제 토탈해서 본다면 평균 3개씩 본다 해도 15,000개 자격증이 나온 거죠.
하지만 9년 동안 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김지혜 부원장은 사명감이라는 원동력으로 지금까지 운영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놀라운 것은 일반인 학교에 갔다가 따라가지 못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공부를 따라갈 수 없었던 분들이 이제 희망누리 평생교육원을 찾아서 동료 선생님들한테서 배우고 나면은 굉장히 습득이 빠르고 자격증 취득이 빵빵하게 나온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명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와서 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기 때문에 먼저 온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지름길로 길러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주고 이분들이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지.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도 많잖아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진짜 자비를 다 털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죠.
그러면서 김지혜 부원장은 교육생이 자신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도 큰 자부심을 느끼지만 사회에 나가서 성공적인 정착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이 되면 더 큰 뿌듯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께서 원장님, 부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제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희망류 평생교육원을 찾아서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한 10년, 15년 전에 졸업시킨 분들이 케이크랑 이런 거 막 보내줘요. 그래서 보면은 뭐 손편지 써서 보내는 분도 계시고 케이크 가져다 주는 분도 계시고 음료수 가져다 주는 분도 계시고 막 보내줘요. 그러면 그날은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다 그냥 막 나눠서 이거는 몇 기 졸업한 무슨 어떤 학생이 보내왔다. 이분은 지금 현재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과장 이분은 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면 학생분들이 아, 우린 어찌면 저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죠.
앞으로도 더 많은 탈북민에게 다양한 기회의 장, 또 교육의 장을 마련해주고 싶다는 탈북민 김지혜 씨. 끝으로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이 희망누리 평생교육원을 통해 본인만의 가치를 찾을 수 있길 바랬습니다.
제 바람은 다 이렇게 올바른 길로 정직하고 성실한 돈을 벌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분들이 사회에 뒤떨어진 사람 그리고 사회에 누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성실하게 내 피땀으로 돈 벌어서 경제력을 창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힘들어도 서로에게 우지하면서 살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자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두지 말고 본인만의 가치가 있잖아요. 존재 가치. 그 가치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듣는 아우아지아.
یو تازه څېړنه ښیي چې افغانستان د زیاتې اغیزې لرونکي ګرمۍ د ګرمو او ژرژر راتلونکو څپو د خطر سره مخ دی. ساینس پوهان وایي چې د ګرمۍ دغه څپې د زرګونو انسانانو د مړینې لامل کېدای شي. موږ په خپله نننۍ خپرونه کې په افغانستان کې د ګرمۍ د دغو احتمالي تودو څپو او د هغو پر اغیزو خبرې کوو، خو لومړی به خبرونه واورو او بیا به د موضوع په تړاو